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따른 양국 간의 전쟁이 오늘로 천일을 맞은 가운데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신흥의 축인이들이 활성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제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측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파편을 들여보였습니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양국 간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 전선 지역으로 1만 1,000명의 북한군 병력들이 이동했을 것으로 관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그들이 크루스크로 이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전투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원칙을 명시한 러시아 핵교리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공동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어제 브뤼셀에서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무기 사용의 허용을 지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상호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양국 외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왕부장과의 회담에서 러중 양국이 포괄적 파트너십이라는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전례 없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고 이날 전했습니다. 왕부장도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양측이 우크라이나 분쟁과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5명이 숨졌다고 레바논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레바논 정부 청사가 있는 주카크 알블렛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자 외에 2명이 실종되고 31명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공격 주체와 무기 종류 등을 밝히지 않은 채 텔아비브 이북 중북부 해안 지역 수십 곳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지난달 26일 단행했던 이란 공습에서 핵 프로그램 관련 시설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공습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자체가 좌절된 것은 아니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영토 보전과 무력 사용 자제,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의장국 브라질이 어제 저녁 공개한 G20 리우데자네이루 정상 선언에 따르면 정상들은 모든 국가가 영토 보전과 주권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영토 획득을 위해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국가 내부 및 국가 간의 불평등 문제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 대부분의 근본적 원인임을 인식한다면서 긴급한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경제적으로 건전한 조치를 국제사회는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콩 법원이 오늘 열린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진영 인사 45명의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콩 법원은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민주인사들의 활동을 주도한 베니타이 전 홍콩대 교수에게 국가보안법상 정권 전복 기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같은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총 47명 가운데 지난 5월 무죄를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45명은 이날 모두 4년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타이 교수에 대한 형량은 2020년 관련법 제정 이후 최장 형량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비오의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 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해 분쟁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면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000일을 맞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두 나라 간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북한 미사일 파편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가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충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일부 지역 차차 맑아집니다.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최고기온은 0도에서 영상 1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해 분쟁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면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분쟁을 계속해서 고조시킨 것은 러시아였다며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가 1만 1천 명 이상의 북한군을 모집해 현재 쿠르스크 최전선에 배치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 참전시킨 행위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러시아가 유럽 내부의 분쟁에 아시아 군대를 끌어들인 중대한 갈등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대응도 확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hen you look at escalation of this conflict, it has been Russia that has escalated the conflict time and time again.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새로운 상황을 의미한다며 불에 기름을 붓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긴장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째 원칙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러시아라는 점이라며 이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누가 침략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자국 영토 점령에 대항해 러시아 내부를 공격한다고 해서 외국 군대를 투입해 이 분쟁을 확대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hat it matters very much who is the aggressor in this conflict and who is the victim. But the fact that Ukraine is defend
밀러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러 안보 관계에 대해 여전히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의 우려는 단순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군과 싸우기 위해 전장에 자국군을 투입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을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서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1만 1천 명의 병력을 아무런 대가 없이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시아 안보를 매우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비약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영내 여러 국가에 이런 우려를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We continue to be greatly concerned about the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I think it's worth pointing out.
밀러 대변인은 또 북한의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뿐 아니라 우리가 우려해야 한다고 믿는 다른 나라들과도 긴밀히 대화를 나누었다며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와도 직접 소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런 종류의 연대 심화,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이 이에 반대해야 하며 북한에도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been in close conversations with not just our allies and partners, but with other countries who we believe should be concerned.
밀러 대변인은 말뿐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지적에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며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 몇 달간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여를 통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확전을 막아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000일을 맞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두 나라 간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북한 미사일 파편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8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공조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이 이 잔혹하고 냉혹한 전쟁에서 사망했고 전쟁 발발 1000일이 지났지만 대학살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하루에 12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고 있고 이는 전쟁 중 어느 시기보다 많은 숫자라고 지적했습니다.
Hundreds of thousands of Russians have died fighting this cruel and callous war. And a thousand days since it began, the carnage has only
이어 절박해진 크렘린궁은 북한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무기를, 이제는 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처음엔 만 명의 북한 군인이 러시아 동부에 배치됐고 지금 현재는 러시아 극서부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 군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항하는 전투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두 나라의 군사협력은 러시아가 불과 몇 년 전에 동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70호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 대사가 침공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러시아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lies continued. We were told that no North Koreans were deploying through Russia. Now North Koreans are fighting.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 북한인들은 러시아군의 지휘 아래 러시아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대신 낭독한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온 수천 명의 병력이 분쟁 지역에 배치돼 전투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우려스럽다며 북러 군사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The recent reported deployment of thousands of troop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conflict zone and their involvement.
이어 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이 폭발적인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국제화할 것이라며 유럽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 안정을 훼손하고 지정학적 분열을 심화시킨다면서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한 목소리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이그나지오 카시스 스위스 연방 외무장관은 전쟁이 확전될 위험이 심각하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Le risque d'extension de cette guerre est alarmant. Je me réfère ici au rapport faisant état de la présence militaire de la République.
그러면서 전장에서의 이러한 최근 상황 전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전쟁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지이 히사유키 외무성 부상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면서 상황은 또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situation now enters another dimension as North Korea's soldiers have been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침략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양국의 군사 협력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만큼 그 누구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이번 전쟁은 한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명백히 침해하고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다른 많은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두가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ntrary to Russia's claim that their military cooperation should not worry anyone, as it is not directed against third countries.
이어 이는 유럽의 안보가 동아시아의 안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보다 훨씬 많은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라며 북한은 남성 10년, 여성 7년의 군 복무를 의무화한 군사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리 비이사국들도 참석해 이번 전쟁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북한제 미사일 KN-23의 파편을 공개하며 이 치명적인 미사일은 우리 국민에게 끊임없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is is a real part of a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KN-23 that struck Ukraine.
이어 이 미사일은 약 500kg에 달하는 폭발물을 탑재할 수 있다며 가장 최근인 지난 13일 크이우 인근 브로바리시 지역에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이 협력의 영향은 두 나라의 국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회의가 러시아를 악마화할 수 있는 좋은 언론 홍보의 기회일 뿐이라며 각국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서방의 대리전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며 더 강해졌다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또 다른 간접 개입에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혼란에 빠졌다는 보도가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수정하고 새 행정부가 기존에 지원된 자금을 검토하고 지원 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을 맞아 북한의 참전으로 러우 전쟁이 한반도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 분쟁으로 확대됐다며 이에 맞선 국제사회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가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충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을 맞아서 서울에서 행사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19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러우 전쟁 발발 1000일을 맞아 전몰자들을 추모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세력의 승리를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디미트로 포노마렌코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연설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양상은 러시아가 북한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갖게 되면서 유럽을 넘어 국제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글로벌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면서 동북아에 지정하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kraine is now fighting not just for its own survival, but for th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future of democratic values.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러 권위주의 국가들의 동맹은 주권과 자결, 법에 의한 통치 등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단지 자국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제 질서 안정과 세계 민주 국가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들 권위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데 실패했고 침략 국가에 대해선 반드시 제재와 외교 압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제사회 지원과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네, 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한 사실이 알려져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은 게 있나요?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 에이테크스 미사일 사용 승인 정보를 공유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다 미리 통보해 준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한국이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선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도 이 문제를 더 잘 들여다보게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뭐 한국 정부도 미국의 장거리 무기 사용 허용에 발맞춰서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인가요?
지금은 그보다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기 지원에 대해 나토와 미국 정부가 하고 있고 한국은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다며 한미 동맹 간 필요한 무기 체계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차기 행정부의 관련 행보를 보면서 한국 정부가 태도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미국 차기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으로 이끌어 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선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네, 미국의 우크라이나 장거리 무기 사용 허용이 전황에 미칠 영향도 한국의 태도를 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군 참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며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북한군을 주로 공격하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예고했던 대로 미국은 북한군이 참전하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여러 번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이테크스가 제가 보기에는 쿠르스크의 북한군용인 것 같아요.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에이테크스에 국한된 허용 조치가 전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의 탈환을 노리는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또 방문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러시아 정부 대표단은 북러 무역경제와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1차 회의 참석차 17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8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코즐로프 장관을 만나 담화하고 북러 신조약 체결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 연대와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확대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러 친선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 데 맞게 정부 간 무역 경제와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더욱 폭넓게 다각적으로 촉진시킴으로써 두 나라의 공영과 발전을 강력히 추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즐로프 장관은 18일 저녁 양각도 국제호텔에 마련된 연회 자리에서 북러 최고 순회들의 친분관계와 쌍방 사이 협력과 지지는 현세기에 강대한 두 국가가 공존하는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며 최전성기를 맞이한 북러 친선관계 확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블라디미르 자루토니츠키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도 18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의 방북 목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국 군사교육기관 간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북러 간의 고위급 인적 교류가 활발해진 건 익히 알려져 있는 일인데 이번에 북한군 참전 이후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 파병의 대가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엔 김 위원장이 청사 밖에서 코즐로프 장관을 맞이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악수와 대화를 한 뒤 청사 바깥까지 나가 배웅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역대 11번의 북러 경제과학협조위원회 중 이번까지 7번이 북한에서 열렸는데 그중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러시아 대표단장을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코즐로프 장관을 면담한 것은 양국 간 경제교류 기대감을 표출하고 양국 밀착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러북 간 군사 밀착이 불법적 무기 거래를 넘어 파병으로 이어진 현 상황에서 계속되는 양자 간 군사교류 동향을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진호 박사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북러 간 고위급 왕래가 교류 협력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뭐 이제 참전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양측 간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단순히 러북 조약 후속 조치 차원이 아니고요. 그 이상의 교류 협력 가속화를 위한 실질적인 어떤 이행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박사는 러시아가 북한군의 참전 규모와 기간, 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 기술 이전도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의회가 긴 휴회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 안건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넘게 지연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하원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 주목받고 있는데요. 심현지 기자와 함께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주요 안건의 현황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신 기자,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해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그리고 결의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18일 현재 총 23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상하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중 15건은 지난해 처리되지 못해서 이번 회기로 이월된 안건이고요. 올해 새로 발의된 안건은 8건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한인 이산가족 기록부 구축 법안,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이 있습니다. 또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하원의 결의안,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 북한의 불법 활동 관련 보고서를 요구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하원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다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원이 18일 주간 심의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20일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영킴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본회의 심의에 오를 정도라면 이미 양당 간의 조율이 끝난 상태로 볼 수 있어서요. 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특히 처리가 시급한 안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한시법으로 연장을 위해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인데요. 2004년 제정 이후에 2008년, 2012년, 2018년에 세 차례 재승인됐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에는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도 만료된 이후 재승인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렇게 이번처럼 2년 넘게 처리가 지연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 인권법의 공백이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서고 있어서 연내 의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상원에서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발의자가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점이 흥미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서 이 공산주의 정권, 특히 북한과 같은 체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그렇군요. 인물인데요.
네.
하지만 이번 법안의 상원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의회는 국방 수권 법안에 이 법안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예산 문제를 둘러싼 양당 간의 이견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 처리가 더더욱 지연된 상황입니다.
네, 북한 인권법처럼 당파적 이견이 없는 법안도 의회 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양분돼 있어서 예.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조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의회에서 의결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한국전 참전 용사인 랠프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를 연방의사당에 안치하도록 하는 결의안 단 한 건뿐입니다.
네, 한인 이산가족 기록부 구축 법안은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됐죠. 상원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아직 상원에서는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팀케인 상원의원은 지난 10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상원 내 반대 의견은 없는 만큼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나 본회의 심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북한군이 러시아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러 협력 제재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았나요?
네,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은 지난해 말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북한의 군수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련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북한군의 전투 개입 논란이 부각됨에 따라서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은 안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올해에는 의회 회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않은 안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아, 네.
폐기된 안건은 내년에 시작되는 새로운 회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발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이번 회기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해서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법안은 대북지원단체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심현지 기자와 함께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의 전망 살펴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유조선들의 러시아 해역 활동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8개월 이상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제재 이행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불법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러시아 항구에서 포착된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 3척을 지목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를 8개월 넘게 미루고 있는 데 대한 BOE의 질의에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 정제유 이전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공개된 보도를 주목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이전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돼야 하지만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유조선 금진강 3호, 안산 1호, 천마선호 등 3척을 언급하며 정제유 이전에 관여한 이들 선박은 이미 유엔에 의해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고 이는 이들 선박이 러시아 항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들 중 안산 1호와 천마선호 두 척은 유엔의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이라며 이 선박으로 유류를 옮기는 것은 유엔의 표적 금융 제재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 왕립 합동 군사연구소 루시는 올해 3월 보고서를 통해 금진강 3호 등 총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에 입항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BOA 역시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해 천마선호와 안산 1호, 금진강 3호의 의심스러운 항적을 추적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천마선호는 지난달 20일 보스토치니 항에 입항한 기록을 남겼으며 지난 6월과 8월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과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안산 1호는 지난 9일 새벽 3시경 일본 시마네현 북부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 항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또다시 제재를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금진강 3호는 지난달 타이완 해협에서 포착된 후 사라졌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북한 선박들이 제3국 선박과 유류를 환적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선박은 사실상 전 세계 어느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으며 특히 천마선호와 안산 1호는 자산 동결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즉시 억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선박의 수상한 항해에 이목이 쏠렸는데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선박명까지 공개하며 북러 간 불법 유류 거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정제유를 제공하는 국가는 매월 30일까지 전달해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지난달 30일까지 9월 공급량에 대한 보고를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총 8개월치의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아 역대 최장 미보고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결의 2397호는 상한선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 석유 제품을 30일 이내에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올해는 현재까지 러시아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공급했다고 밝힌 정제유 양은 15,279배럴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 3월에만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하면서 안보리가 부과한 50만 배럴 상한선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한다며 러시아의 유류 보고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대북 제재 불이행과 관련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과 협력해 이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해왔다며 우리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도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북한의 행동을 단합되고 분명하게 규탄하는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에 다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충실히 이행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의 조달 활동과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미국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 초안을 발표했다면서 안타깝게도 러시아와 중국은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데 동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유엔 제재 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미 보고와 관련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전적으로 건설적이고 합법적이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북러 협력은 어느 누구를 위협하거나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업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한동맹 협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군력을 포함한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 양국은 군함 등 선박을 포함한 군수품 제조에 협력하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등 고조되는 북핵 위기 상황에서 미국 전술에게 한반도 재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16일 워싱턴 톡에 출연한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 석좌님, 북한군이 이제 직접 전투에 참전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요?
Well, there's significance on a few different levels. At the tactical level, you have North Korean troops.
몇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전술적 차원에서는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만 명의 병력이 배치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지역적 차원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면 분명히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하는데요. 북한이 군사적,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북한의 미사일과 로켓 역량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동북아, 한국, 일본의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러시아 연대 심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호 방위 조약을 비준했는데요.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전술적 승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유대 강화와 서방의 영향력 약화를 보여주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북한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는데요. 피터스 연구원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제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을 용인하는 상황에 이른 걸까요?
Yeah, I mean, I think that's where we are. And I think Andrew's correct, and I've spoken about this before.
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석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낸 대가로 무엇을 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것 중 북한이 실질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건 미사일이나 핵 소형화 관련 기술적 지원일 겁니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만한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이죠.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나 심지어 핵실험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인 겁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해 전략 프로그램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며 나아가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독재자들이 지난 80년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혜택을 준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우린 이런 상황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석자님,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어떻게 볼까요? 일각에선 북러협력이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반면 중국이 이것을 미중 경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반미 연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I think it's possible to have hold on to both positions. I mean, from Beijing's perspective, they are a bit nervous.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하는 일에 다소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러 연대 강화는 중국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러시아에 비해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건 중국의 입장에서는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미국, 일본, 한국 간 연대를 강화할 더 많은 명분을 주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전구를 연결하는 나토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에는 나쁜 소식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상황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나 북한이 병력, 무기, 탄약을 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막고 있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행자 말씀이 맞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중국도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점에선 그들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말하는 다극화 세계로 나아가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중국의 장기적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최근 북한이 발사한 새로운 고체 연료 ICBM에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So I don't think we've seen fingerprints in the sense of direct evidence that you can point to.
러시아 기술이라고 명확히 지목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죠.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지원할 논리는 충분합니다. 지난 18개월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속도와 성숙도를 보면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을 돕고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신뢰할 만한 탄두를 가진 장거리 ICBM을 확보하도록 도울 가능성 말이죠. 이 ICBM은 다탄두 각기 목표 재진입체로 북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는 없는 요소인데요. 러시아에는 50년 된 오랜 기술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엔 그런 가능성을 무시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15만 명의 병력을 제공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러시아의 유일한 제안일 겁니다.
한국은 핵 보유국들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러 군사동맹에 포위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학자 억제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이걸로 충분할까요?
I mean, for me, I've always been a firm commitment of U.S.
저는 항상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정치적 의지와 약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확장 억제력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란 확신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실제로 핵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는 훈련과 전투 경험, 무기를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가능성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전 확장 억제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생각이 다른데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195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실행 가능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적의 핵공격이 영내에서 저위력 핵무기로 대응하는 게 더 신뢰할 만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냉전 시절 소련 도시를 초토화하도록 설계된 대형 핵탄두가 미국 본토에 배치된 시스템에서 발사되는 게 더 신뢰할 만할까요? 예를 들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D5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영내에서 운용 가능한 더 정밀하고 제한적 효과를 가진 저위력 옵션이 훨씬 신뢰할 만한 핵 억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제력이 신뢰할 만하다는 걸 적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대형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미 본토에서 발사돼 러시아나 중국 상공을 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전략 핵 억제력의 신뢰성이나 실효성 자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억제력은 낮은 폭발력을 지닌 전술 핵무기 사용과는 다른 임무를 위해 구축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한국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요 내각 인사를 지명했는데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루비오 의원과 왈츠 의원 모두 동맹과 파트너십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한국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발의했고요.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인 상황에서 이들의 관점이 한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Look, I think some of President Trump's in his first term views on alliances, I think some of that may have been overblown.
트럼프 집권 1기 때 그의 동맹에 대한 시각은 다소 과장됐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그의 견해가 진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과 왈츠 하원의원 지명이 이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을 보면 인도태평양과 영내 안보에 훨씬 중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 없이 영내 안정을 보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과 왈츠 하원의원 지명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선 축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선, 특히 군함 건조와 수출, 정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해양과 조선 분야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일본,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기대하는 구체적인 역량은 뭘까요? 또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조선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얼마나 긴급한가요?
Well, I won't speak for President Trump's transition team, and I don't deign to know what.
저는 트럼프 정부 인수팀을 대변할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을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우리가 더 많은 구축함, 호위함 그리고 고속공격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더 많은 유조선과 더 많은 해상 전략 수송함, 더 많은 군수품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조선업, 그보다는 덜하지만 일본의 조선업을 보면 미국이 동맹과 협력해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필요한 선박을 건조할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을 넘어 미군, 한국군, 잠재적으로 일본군이 사용할 군수품을 제작할 기회도 있죠.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에 필요한 주요 선박 건조를 위해 한국 산업계와 협력할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석자님,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 국가로 종종 중국과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데요. 한국에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Yes, so in terms of research and design, in terms of production and you know high quality, but
연구와 설계 측면에서 또 생산성과 품질은 높으면서도 비용은 낮은 것이 한국의 강점입니다. 미국이 조선 역량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보여주는 해군력 증강 속도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눈여겨보면서 자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많이 뒤처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할 때는 문제를 따로 떼어서 보지 말고 방위비 분담금, 조선 역량, 대미 직접 투자 등 전체적인 패키지로 접근하라고 말하는데요. 피터스 연구원님, 한국 정부가 새 트럼프 행정부와 만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You know what I'd say is that if the United States' allies, wherever they are in the world,
만약 미국의 어떤 동맹이든 한국처럼 안보와 국방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매우 유능하고 잘 갖춰진 군대와 첨단 공군 매우 강력한 방산 기반과 조선 역량, 기지와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면 우린 세계에서 이처럼 많은 문제를 겪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유럽에서 중동, 서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이 한국만큼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묶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합된 동맹으로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 귀국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또 우리나라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보여줍시다라고요. 이건 매우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팀에 합류하는 많은 인사들이 서태평양 안보 문제에 집중하는 것과도 잘 맞아떨어질 겁니다.
여석장님,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시나요?
Yeah, well, I think the South Koreans have already done their homework, and we were talking earlier about almost a fact sheet.
한국은 이미 철저히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선 한국이 동맹 관계에서 기여한 바를 보여주는 일종의 설명 자료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지난 3년간 116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논의하고 이를 지속하거나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동산업 생산은 이미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죠. 또 피터스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무기와 군수품 등 다른 분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한국이 북한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당연한 일이죠. 북한이 한국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남북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의 동맹들이 중국과의 분쟁에서 어떻게 배치될 수 있을지 고민할 겁니다. 한국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 너머의 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협력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한동맹이 한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정과 안보를 제공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앤드루이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당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입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입니다.
정 실장 등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예,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사드 정식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에 나섰는데요. 최근 감사를 마치고 정 전 실장 등에 대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위반한 거죠?
예, 언론들은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들이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를 위한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이 작전을 외부에 유출했고 이 때문에 작전 당시에 현지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또 정 실장 등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도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에 대해 사전 설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감사원이 정 전 실장 등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 이유가 있었겠죠?
예,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연시키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측정 결과를 감추는 한편 관련 문서를 파기한 의혹이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 국방부 등 11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말이 많았었죠.
예,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드 배치를 위해서는 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서 임기 중 사드 정식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사업 계획서 요청과 접수, 평가 준비서 작성, 평가 협의회 구성, 평가 준비서 심의 등을 거쳐서 통상 20개월이 소요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업 계획서와 평가 준비서 작성에만 각각 13개월과 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의 정상 운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비판 논자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를 방관했고요. 네. 또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지연시켜서 사실상 사드 운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결국 사드 기지 정상화 조치는 2022년 대선으로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사드 배치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결정된 것이었죠?
맞습니다.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7월에 미국과 한국의 합의로 결정됐는데요. 이듬해인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자 주한미군은 그해 9월부터 사드 포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드는 발사 뒤 하강하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최고 150km, 최저 4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다음은 어떤 식식이 있나요?
예, 한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오늘 차량 성능 테스트 중에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네,
소식입니다.
연구원들이 왜 숨진 거죠?
예,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인데요.
네.
언론들은 이들이 차량 주행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는 정도 크기의 공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테스트 중에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이 테스트는 온도와 습도, 진동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차량의 배기가스가 제대로 배출되는지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네, 실험실에 배기가스 배출 장치가 없었던 건가요?
당연히 차량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행시험이 끝난 뒤에도 실험실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실장 등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 그리고 현대차의 성능 테스트 중 3명의 연구원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